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2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2절까지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당연시 되는 그러나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혀서 그 족쇄에 채워져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능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실력이 없다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가졌던 큰 의심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저한테 늘 일어납니다. 제가 어려서 가졌던 신앙상의 큰 의문은 지금 이 사건보다 좀 더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자 서슴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번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런 신앙의 그 실천을 할 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아브라함 갖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겪는 중에 그 질문이 나중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좀 지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훨씬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에게 좀 눈이 가는 설명은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함께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송은 처절할 때 나옵니까? 형통할 때 나옵니까? 보통 형통할 때 나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좌절당했을 때 나옵니까? 형통할 때 나옵니까? 기도는 좌절했을 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보통 기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 보통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공통점일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었죠. 그 어떤 간수가 그 글을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사형 언더를 받고 그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하기로 된 날은 와갖고 당시 이제 사형 집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면회에 왔다 그런답니다. 누가 면회를 와서 나가자고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온대요. 그럼 면회실로 가던 길에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사형 집행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르면 간수가 이렇게 툭 친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그럼 그제서야 아 오늘이 집행받는 날인구나 알고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 다 선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하늘을 한번 쳐다본대요. 잠시 후에 고개를 뚝 떨구고 말없이 쫓아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보통 자기의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하고도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그분이 묘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늘을 본다는 행위가 보통 기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번에 자녀들 입학시험 치를 때라든가 혹은 어려운 수술을 받으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쓴 맨 끝에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도 상당히 좌절감에 빠져서 기도를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해답을 얻고 찬송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코 바울과 실라를 평가절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작품을 모아놓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렇죠? 시편은 크게 둘러 나누면 찬송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로 찬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을 나중에 보시면 뒤로 갈수록 찬송시가 많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건 다 찬송시죠. 근데 어떤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기도와 찬송 전혀 반대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는가,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을 거기서 우리가 얻어냅니다. 기도는 분명히 절망과 좌절과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신음이라면 찬송은 모든 것이 얻어지고 형통할 때 일어나는 그 감사의 시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6편으로 가보십시다. 기도와 찬송이 함께 있는 것 중에 크게 나누면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분노와 외면 당함 앞에 그 절망하는 울부짖음 그리고 그 끝에 답을 얻은 찬송이 어우러진 시가 하나 있고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원수들과 대적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가 어떻게 찬송으로 끝나느냐 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6편은 본인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절망 속에서 그를 찾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를 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실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 속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는 내가 잘나서 내 편을 들었더란 말이냐 하는 것을 깨우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무궁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편들어 주셨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상받을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편든 적이 있더란 말이냐.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를 버릴 뿐이냐 말이에요. 이 귀중한 것을 깨닫고 홀연히 자신을 얻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대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이며 비천하고 미약하고 그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범죄하여 방법이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의 이 못난 것, 실수한 것, 부끄러운 것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너는 끝장났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놀리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요. 나는 주 앞에 돌아왔으니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 처절의 극을 달리던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전혀 상반된 사상 속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될 기도와 찬송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유를 이런 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시편 44편으로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게 만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답을 얻는 장면입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건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자, 지금 대적들로 인하여 그를 치러 오는 자 원수들로 인하여 지금 이 사람이 곤궁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옛날을 회상해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가를 회상해 보니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줬던 일은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빴었던 때도 더 멋지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하나둘이 아니더라 말이죠. 따져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우리 배 타고 우리 노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우리 손으로 심고 거두어 먹었던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지금 당한 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초급하고 다급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과 불가능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과 절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을 드는데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우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더란, 있었던 적이 있더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그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시편 6편에서 그가 그의 못남과 그의 실수와 그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을 내 못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으로 찬송으로 결론 맺을 수 있었듯이 지금 시편 44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사면 초가요 뭐 도무지 묘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해를 멈출 것이요 필요하다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그가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신음과 고통에 찬 비명은 찬송으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성경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밤중까지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밤중까지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까?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아마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소리는 그들이 상당히 그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 동안에 한 번도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 들렀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었죠. 사람들이 다 내다버렸었습니다.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갔었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는 아시아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아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었더니 어떻게 됐었다 그랬죠? 반기는 자 아무도 없이 여자 몇 명 만난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힘을 쓸만해지니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절망을 했었던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었을 것이고 그 울부짖음이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본 바와 같은 경로를 밟아 저들에게 찬송으로 결실되는 것을 봅니다. 그 어간에서 깨닫는 것, 우리가 시편에서 깨달은 것을 여기서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증거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아시아에서 지금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그럴 때 아 이젠 죽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환난을 당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로 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그것도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환난을 당하게 하실까? 그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족쇄를 찾고 있습니다. 착고에 붙잡혀 있습니다. 수갑을 찾고 있는 셈이죠. 수갑 이상입니다만은.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할 대상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진 겁니다. 멋진 겁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누구에게밖에 호소할 수 없었던가요? 하나님에게밖에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아라. 예, 오늘도 마치 똑같죠? 감옥에 갇히자 그런 이제 손발이 다 묶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뭐밖에 할 게 없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막을 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비밀이고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신자들이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겁니까? 갈릴레이가 그랬죠. 종교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취소해라.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왜 취소했죠? 그래도 돌 거니까. 그렇죠. 내가 취소하면 돌던 게 안 돌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듯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잘 입고 잘 배우는 방법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듯이, 꼭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한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록한 데를 찾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에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위문단을 보냅니다. 위문품과 함께요. 그래서 그 위문품을 받고 기뻐하며 이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그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위로하는 마당에서 그가 처음,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리도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지금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때고 나중에 빌립보서를 서신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갇혔던 것과 연상해서 아마 이 글을 쓰는데 그 내용들을 다 함축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지금 그 고마워하는 편지의 내용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준 것 참 기쁘다. 그러나 궁핍한 것을 채워줘서 기쁘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못 입고 있다. 근데 입을 것을 보내줘서 기쁘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못 먹고 있다. 근데 먹을 것을 보내줘서 기쁘다.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 되어서 기쁠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입었다 못 입었다, 먹었다 못 먹었다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어떤 모든 일이요?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바울은 먹고 못 먹는 거, 입고 못 입는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 그가 기도함으로써 배운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운 건 이겁니다. 그의 기도를 감옥과 채찍과 착고가 방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이 그가 하는 일, 또 하나님의 하는 일을 흔들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건물을 벽돌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큰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많이 필요합니다. 벽돌이 만장 있을 때 지은 집과 벽돌 천장으로 지은 집은 집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벽돌로 지은 집은 벽돌이 많을수록 큰 집이 되고 벽돌이 좋을수록 좋은 집이 됩니다. 벽돌이 적으면 작은 집이 되고 벽돌의 질이 떨어지면 허름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지은 집은 벽돌이 좋으냐 많으냐 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빼면 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것, 먹는 것, 권세, 입는 것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걸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로 지은 집이 아니니까 그걸 뺏는 것으로는 무너지지도 않는 일이다 이겁니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때리는 것으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는 것으로도 이 일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대학 입시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많이 실패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다는 사람 소식을 제가 세 가정밖에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엔 다 안 되신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적으로 낙심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 문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쪽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이 사상과 어긋납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많이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좀 잘 입고 길이 형통한 쪽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의 길을 언제나 환난과 핍박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셨습니다.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신자가 가는 길은 도움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좌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갔다 못 갔다, 좋은 데를 갔다, 뭐 좀 못한 학교를 갔다 하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방해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그것 때문에 덜 받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말로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자들이 꼭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를 동원합니다. 그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이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 남편, 자식, 부모,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경우에는 꼭 저 사람을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고 싶어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포사격을 해달라 이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뭐 장로님도 오시라 그러고 목사도 오라 그러고 하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건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돈 있고 권세 있다고 해서 안 믿어도 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구원 속에는, 목사님 저 사람 예수만 믿게 하면 교회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큰일을 할 거다. 무슨 큰일이요? 돈이 많다 이거죠? 돈 많은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많이 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밖에서 대접받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대접을 받는 걸 못 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내까지 꽤 교회를 가졌는데 집까지 것들이 몰라주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구장을 가면요, 당구장에서 눈이 크냐 작으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 치느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잘 치는 사람이 거기서는 주인이에요. 유도장에 가면요, 유도 잘하는 사람이 저거죠. 뭐 그 사람이 들창고냐 아니냐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도를 잘해야죠. 교회에 오시면 영적인 능력이 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는 건 도무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침돌이 됩니다. 서로가 걸립니다. 당사자도 그것이 걸리고, 겸손하고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걸리고,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오면 쩔쩔매요. 사정없이 괄세하셔야 됩니다. 집까지 게 뭐 18급 안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셔야죠. 여러분 적어도 한 6급은 되시잖아요, 그죠? 18급짜리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봐줘요? 100을 그 사람한테 뭐 때문에 줘요? 흙 놓고 9점 깔어. 바둑판 먼저 닦아놓고 무릎 꿇고 한수 배워주십시오 하라고 해야죠. 어딜 감히. 그것과 무관하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뭐 떽떽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힘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분명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걸 또한 세상이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징징거리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별 볼 일 없으신 겁니다. 본인의 신앙 없으신 것을 반성하셔야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세상에 없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를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만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견주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소망은 늘 아버지 손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지신 것을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꼭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